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자마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만큼 현재 탄핵 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거나 탄핵 각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현재 탄핵 심판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재 탄핵 심판에 변론 재개를 주장했고 더 나아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각하까지 언급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현재의 탄핵 심판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절차적인 위법성 사실 한번 보십시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대법원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며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JTBC에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 일단 구속 취소는 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적어도 논쟁이 되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수처 수사 기록을 받은 적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윤 대통령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석방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시절에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언급하면서 직접 당해보니 구속 기소라는 걸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뒤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수사를 이끌었던 구속기소 사건 당사자들을 언급하며 구속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전해집니다.
과거에 구속기소 당했던 분들, 뭐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원 전 행정실장 등등등 이런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났다. 그래서 야, 이 구속기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다는 말씀.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교도관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다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들으시고 또 직접 당해보니 구속기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언급한 걸로 전해지는데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인물들입니다. 현재 피해자로 자신이 겪는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과거 검사 시절 자신의 경력마저 부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업무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걸로 전해집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탄핵 기각 여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겠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의도가 의심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철야 농성을 하고 장외 집회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가장 큰 책임이 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심우정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내란 사태 공범임을 보여줬다며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야 5당 대표가 함께한 원탁회의에선 내란 수계가 희한한 법 해석으로 구속을 면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란의 수계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석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 긴급위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여는 등 심야 농성에 돌입하고 장외에서도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위기감이 커지면서 전방이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야 5당은 헌재가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매일 시민사회와 집회에 참석하는 등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마자 변호인단은 없는 내란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속이 취소됐을 뿐인데 마치 무죄를 선고받은 것처럼 말한 겁니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어도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입니다. 석방 직후 입장문엔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표시만 가득할 뿐 혼란한 계엄정국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하는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다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결정은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 근간을 흔들려 한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속기한 만료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을 근거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뿐인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범죄 사실까지 아예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체포 뒤에도 직접 진술을 통해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조사는 모두 거부하고 절차 문제를 파고드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 구속 취소 청구 등 낯선 형사소송 절차들을 계속 동원했습니다. 최고 법률가라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를 위해 법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소 뒤엔 자신이 검찰총장이던 때도 통용되던 구속기한 계산 방식까지 뒤집으며 불법 구금 논란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마치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속 취소는 형사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본격화할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야권에서는 지금 강하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포기한 배경을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검찰은 이 위헌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재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는 세 가지죠. 보석과 구속 정지 그리고 구속 취소가 있는데요. 이 앞에 두 가지 보석과 구속 정지의 경우에는 각각 1993년과 2012년에 이미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구속 취소는 워낙 사례가 없다 보니 즉시 항고에 대한 법 조항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검찰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즉시 항고를 한다 해도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구금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등을 제기해서 위헌이 나올 경우에 재판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불구속이 되더라도 본 재판의 공소 유지를 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 모두 공소 유지 그러니까 재판 진행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한 것은 공수처죠. 네. 그런데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가 이 판례가 없어서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이 절차적 명확성과 적법성에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검찰도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네. 공수처의 수사권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윤 대통령의 이 형사 재판에서 이 절차적인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네, 풀려난 윤 대통령은 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범들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그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들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지금 부인을 하고 있죠. 보석에는 증인 접촉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예 구속 취소가 되어버려서 석방 조건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 등이 공범이나 재판에 나올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돼서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도 논란입니다. 특히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이 다시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간 만큼 24시간 경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차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지 우려도 이어집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바로 옆에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함께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때 김 차장은 가까이서 경호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도착한 이후에는 저녁으로 함께 김치찌개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날 현장에선 무장한 경호 인력들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맞는 가장 안전한 경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만큼 김 차장을 포함한 경호처 인력은 24시간 밀착 경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수사 중인 경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그리고 2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 등이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 경호처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등과 윤 대통령이 말맞추기를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보다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올 때 주먹을 불끈 쥐는가 하면 손을 흔들고 여러 곳을 향해서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선거 유세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건데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와 구속 때처럼 앞으로 탄핵 선고를 앞두고도 여론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구치소를 걸어나오자 경호 차량 여러 대가 뒤따랐습니다. 여기엔 소총으로 무장한 경호원도 등장했습니다. CAT, 이른바 공격대응팀인데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도 관저에서 수사기관에 대응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호 행렬은 관저 앞까지 이어졌고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악수까지 하고 난 뒤에야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이런 모습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와 구속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여론전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첫날 유튜브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란 편지를 시작으로 체포 당일엔 영상 담화와 육필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선 변호인들이 구속됐던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시고 나는 건강하다 자리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 후 변호인단을 통해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선고를 앞두고도 또 다른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우선민입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죠. 자, 심가은 기자, 윤 대통령은 당분간 외부 활동을 안 하겠다고 했죠?
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 이곳 관저에 들어간 지 24시간, 꼬박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요. 당분간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담담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저 앞에는 아직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엔 사랑자일교회 전광훈 씨가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광화문에서 관저 앞으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오후에도 집회가 진행됐지만 지금은 일부 지지자들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집회가 있었던 거리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조롱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포스터와 피켓들이 거리 곳곳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 씨는 오늘도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뭐 딴짓했다 하이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한칼을 날려버리죠.
네,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집회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헌재를 둘러싸고 국민 저항권을 발의하자는 등 극단적인 말들이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시 헌재를 공격할 것을 예고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듯한 선 넘는 발언들도 이어졌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안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걸 두고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이 성경을 독파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심가은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 가운데서는 일부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희랑 기자, 저녁 7시부터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거죠?
네, 잠시 뒤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반발해 이틀째 시민들의 발길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하고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만 이렇게 시간 단위로 제소한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을 보고 밤에 한 세 번 정도 자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빨리 탄핵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어젯밤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진보 성향 단체 회원 일부가 이곳에서 어젯밤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헌법이 훼손되고 법치가 무너지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이유여서였는데요. 이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치며 겹겹이 쌓여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총력전도 예고한 상황이죠?
네, 탄핵 찬성 측은 오늘부터 일주일을 긴급 비상행동 주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예정되어 있고 릴레이 시국 선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내일은 정당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제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습니다.
네네.
전 감찰관께서는 항고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 네네. 그러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좀 보시나요?
저도 참 이 즉시 항고를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네. 사안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사실 뭐 돌다리도 두드러기 보고 건넌다는 뭐 신중함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늘 지나다니던 다리고 뭐 방금 전에도 지나갔던 다리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다리 건너가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두드려보지도 않고 안 건너간 그렇게 비유하자면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참 뭐랄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유효한지 뭐 이거를 네. 다투는 형소법 개정안 심사 때에는 지금 뭐 당시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 또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즉시 항고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인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이고 전례도 전혀 없는 사안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이게 피고인이 윤석열이라는 부분, 그 이름을 가리고 통상적인 피고인이었을 때도 과연 검찰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팀과 또 대립도 있었다는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수사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간에 수사팀의 의견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네, 예. 좀 자세히 따져보면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결정문에 적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어떻게 산입할 건지,
예, 예.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그때는 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형사법 대원칙을 좀 엄격하게 적용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하필 그 피고인 첫 번째 피고인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런 네. 점에서 이제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속 취소 청구라는 것 자체를 윤 대통령이 제일 처음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적용이 됐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속취소 청구라는 것은 실무상 아주 드물지는 않고요.
네.
명백하게 구속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구속취소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전에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관련되어 있는 법 규정이라든가 그걸 물리해석 그러니까 법에 쓰여져 있는 그 언어의 의미적인 한계를 놓고 해석을 한다든가
네.
실무 관행 이 검찰에서는 이 구속 만기를 계산할 때 혹시라도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 만기 부전지라는 걸 붙이는데요.
네.
거기에 항상 구속 만기 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오늘도 기재하고 있을 것인데
네.
그런 기재하는 관행이라든가 관련 규정의 취지 가능한 취지 해석 물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 날짜로
예, 다 날짜로 거죠?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례의 경우에 이렇게 법원에서는 이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가지고 절차적인 논란이 제기된 이상 이런 걸 다 이런 문제를 다 단단하게 논란의 가능성을 배제해놓고
네.
하자는 취지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서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일이 없이 그냥 바로 쉽게 검찰에서 물러난 것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절차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일단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뭐 김용현
네.
전 장관이라든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그 종사자들은 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네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만 석방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네.
봤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 더 풀려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의문을 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그 뭐 하수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다는 모습도 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향후 공판 과정에서 수사팀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형평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부각시켜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한 부분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이야기했어요. 수사 권한에
네.
의문이 있는 그 여지를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다.
네.
이거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뭐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된다던가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미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 공수처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예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규정을 두지 못했습니다.
입법 공백이 있다.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검찰이든 공수처든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 수사는 공수처가 하더라도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는 것, 이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절차는 모두 지켰지만 네. 세세한 부분, 신병 인치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요. 어찌되었든 간에 본인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지키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수사권 논란이라든가 사전에 좀 정리해 놓고 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보아서 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런 절차적인 논란이 해소될 것을 기대했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기회를 잃었다?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그 내란죄 혐의 1심 재판부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면 뭐 실체적인 판단, 내란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공소 기각이 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걸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공소 기각 판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기판력이 없고 검찰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 내란죄의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헌법국가로 남아있는 한 언제까지든 계속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좀 약간 좀 위축될 수도 있지만은 뭐 잘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논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 담화가 시작이 되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합법이라며 선관위 장악을 지시했습니다.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한 데 이어서 고문까지 준비했습니다. 김민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최정예 작전부대인 정보사령부 대원들이 선관위 점거작전에 투입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만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라는 지시에도 작전은 곧바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작전에 투입됐던 고모대령은 선관위에 도착한 뒤 당연히 훈련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실제 선관위 직원 체포를 지시할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생중계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현장에 나가 있는 고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 나오는 것 확인했느냐고 물어본 뒤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지금부터 모든 건 합법이다. 당장 움직이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대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사실상 건물 안에 감금을 했습니다.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직원들의 동선도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던 또 다른 대원들은 압송되어 올 선관위 직원 등을 신문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신문 과정에 쓸 각종 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A4용지 30장을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작두형 재단기를 비롯해 야구 방망이와 안대 등이 발견됐습니다. 노상원 씨의 지시로 재단기를 구입한 정모대령은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들의 거짓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물리력까지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재 기자입니다.
흰 모자를 쓴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유치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입니다. 명 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7일 퇴원하며 체포됐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명 씨는 어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늘 양이 세상을 떠난 지 26일 만입니다. 전담 수사팀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다음 주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결론 낼 예정입니다. 산 중턱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경남 거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헬기 석대와 진화 차량 18대 등을 투입해 54분 만에 껐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엔 서울 강남 한 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기습회생 신청 이후 홈플러스 측은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입점 업체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금은 미납된 상태인데도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또 다른 기업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홈플러스의 깜깜무소식 대금 미납에 90여 명의 입점 업주들이 SNS 채널에 모였습니다.
대선정부가 들어오셨다가 지금은 걸어가가지고 아직 공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도 법탓하신 분들 못 들어오신 거고
입점 업체들은 이번 사태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악질적인 게 저희한테 그 대금 납부해야 되는 날에 그 회생 절차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대금까지 묶어놓고 자기들이 그거를 신청을 한 거죠.
홈플러스 측은 다음 주 중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갑작스런 혼란을 야기한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기업 회생 신청은 최후의 수단인데 선제적인 신청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합니다.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통산으로 가려고 일부러 지금 회생해서 일단 뭐 자기들 빚도 좀 털어내면 좋고 그래서 하는가 하는 생각이 한편 듭니다.
홈플러스 노조 역시 앞으로의 대량 해고나 청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MBK가 그동안 홈플러스 자체의 경쟁력 강화보단 현금 마련에 집중해왔다고 분석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이 사태는 MBK의 돈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의사결정 때문이라며 의혹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해 MBK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MBK는 다른 기업 인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전담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의 두 곳에 설치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독일 쾰른 나치 기록 박물관에서 시민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한때 철거된 바 있는 독일 카셀대의 소녀상도 인근 교회 부지에 재설치됐는데 전시 기간은 1년으로 한정됐습니다. 겨우내 야구에 고팠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시범 경기일 뿐인데 오늘 5개 구장에는 모두 7만 명 넘는 팬들이 몰려서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깼습니다. 오늘은 눈에 띄는 시원한 홈런포가 많았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1회 말 원아웃 주자 1루 상황. 삼성 박병호가 SSG 김광현의 시속 144km 직구를 그대로 받아칩니다. 115m를 날아 왼쪽 담장을 훌쩍 넘깁니다. 시원한 홈런포는 2만 3천 명 넘는 야구팬들이 찾은 대구 구장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시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가장 뜨거운 사나이는 NC 김주원입니다. 오늘까지 이틀 연속 홈런 아치를 그리며 이호준 감독에게 첫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롯데 황성빈이 중견수 앞으로 향하는 타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미끄러지듯 몸을 던져 기어코 공을 잡아냅니다. 시범 경기일 뿐이지만 다이빙 캐치까지 하며 팬들의 환호를 불러냅니다. 롯데는 선발 투수 반지가 4회까지 7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무실점 완벽투를 뽐냈고 기아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본격 투입되는 피치클록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KT 오원석은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25초까지 공을 던지지 않아 볼카운트 하나를 헌납하게 됐습니다. 시범 경기가 시작한 지 이틀째 겨우내 야구를 기다렸던 팬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5개 구장에 모두 7만 1,288명이 찾았는데 역대 시범 경기 하루 관중수로는 최다 기록입니다. 프로야구는 오는 22일 정식 개막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내일도 포근할 거란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부산 13도, 대전, 광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도 커서 환절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